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자주 말씀도 전하고 글을 썼습니다. 또 서울까지 올라가서 기독교 방송에서 올바른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또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자주 말씀도 전하고 글을 쓰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 있는 남자 성도 한 분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방송을 듣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연락처를 알았는데 한번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여기가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뭐 여기까지 오시겠냐며 그랬지만은 정말 며칠 후에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연세가 높은 분이었답니다. 이분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몹시 안타까워해서 목사님은 이분이 교회 개혁에 대해서 대화하고 싶어서 온 줄로 알았지만은 사실 그분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온 거였습니다. 그분은 그날 가출했다고 그랬습니다. 결혼한 아들 가족과 함께 사는데 너무 무시를 당해서 견딜 수 없어 집을 나왔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아무리 그래도 집에 들어가시는 것이 어르신과 또 아들 가족에게 다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전에도 몇 번 이런 적이 있어 집을 나와 서울에 훌륭한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상담했는데 그분들도 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 주었다고. 그때는 그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아예 서울에서 먼 곳으로 떠나 단칸방이라도 얻어 혼자 살려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왜 이분이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에 이 목사님을 찾아왔을까요? 자기 아들 부부가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며느리를 보면은 교회는 열심히 나가지만은 바르게 사는 것도 아니고 신자답게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집안에서 겪는 문제가 한국교회의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목사님 중에도 목사님께서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가르치고 교회를 교회답게 제대로 개혁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먼 길이지만은 찾아왔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분에게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그랬지만은 거부했습니다. 목사님이 여비라도 좀 도와드리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냥 떠났습니다. 그분이 떠난 후에 목사님은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물론 그렇지만은 사정을 잘 모르면서 아들 부부를 마냥 정죄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아버지가 집을 나갈 정도라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분은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교회가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느꼈던 겁니다. 목사님은 그분을 만난 후에 얼마나 슬프고 부끄럽고 미안했는지 모른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 믿으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우선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지요.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존재감이 우선 변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존재 변하고 또 마음이 변하면 반드시 우리의 행동까지도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달라지면 삶의 패턴도 우리는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삶의 지침 십계명을 잘 지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 이것을 가르쳐 주는 최소한의 삶의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 믿고 섬기게 되죠. 그러면 일계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계명도 지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삼계명도 우리는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드리는 이 사계명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십계명 중에 네 가지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지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우리는 공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계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은 이웃을 사랑하면 가장 먼저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제 오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해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이지만은 이웃을 사랑해도 제일 먼저 지키게 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해치지 않으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육계명도 지키고 이웃을 존중하고 성적으로도 모독하지 않는 7계명도 지키게 되죠.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8계명 그리고 이웃에게 속임을 술을 쓰지 않는 이 9계명 그리고 이웃의 소유도 탐하지 않는 이 존중하는 10계명도 우리는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최소한의 삶의 지침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그 행동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뭐가 변하지 않은 겁니까? 우리의 존재가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그 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행동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말로는 자꾸 자기가 믿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을 죽은 믿음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대체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나 교회 생활을 잘하는 편입니다. 아주 귀한 일이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배와 교회 생활이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도 우리는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십계명에서 본다고 하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위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지침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한다고 해서 바르게 사는 것을 우리는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사는 것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체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나가는 이 모습이 부족한 편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사는 신앙 생활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가 사회정의가 무너졌다고 사회 불공정이나 혹은 불의에 아주 분노해서 이 정의를 외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도 나누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회정의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물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주변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는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전쟁에 대한 그 피해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유기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돕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십계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여섯 가지 계명 중에서도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이 오계명은 이 사회의 기본 질서를 세우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해치지 않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부모가 이 땅에서 우리들을 가장 잘, 가장 크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연약해져 가시는 부모님을 우리 젊은이들은 잘 보살펴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는데, 집안 어른이 함께 계시면은 이거 뭐 괜찮겠습니다만은 집안 어른이 이미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이 오계명에 나오는 이 부모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십계명에서 말씀하는 이 부모의 의미는 물론 우리 혈육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또 포함하는 것이 이 땅에 경륜과 본의와 경험에 있어서 우리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문답 거기 124문에 보면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는 현재 우리가 오계명에 비추어서 공경해야 할 대상들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여러 곳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연로하신 분들, 이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나보다도 연장자가 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이웃에 계신 나보다도 연로하신 이 어른들, 성경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이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얘기, 머리가 허연 이 노인들 앞에서 일어나라, 공경하라고 하는 이런 뜻이지요. 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도 이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연세가 드신 이 여러분들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세가 드신 분을 뜻하는 이 말씀도 물론이겠지만은 덕망이나 지식이나 경험 등에 있어서 우리보다도 모든 이 윗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연장자, 또 학생 같으면은 우리 선생님, 스승님, 이 존귀한 자를 존경하고 부모처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나가서 일하는 회사의 상관을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동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에는 그것을 맡긴 사람, 뭐 상관이라고 할까요? 주인이라고 할까요? 그 일을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 나. 이 어떤 이 권위에 대한 질서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에게도 아무 사람에게나 대한 듯 하지 말고 공경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이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우리 윗사람들을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의 관원들,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첫 부분에 나오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의 성직자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의 성직자는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죽을 병이 들었지 않습니까?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하여탄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 병든 엘리사 선지자 앞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 것이 있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이렇게 요아스 왕으로부터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은 엘리사도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의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부를 때 엘리사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하나님 향해 올라가는 이 선지자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시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신약에 와서 디모데와 디도와 오네시모도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와 같은 1장 첫 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신구약 성경에서는 교회에서 신앙으로 양육시켜주는 분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성직자들을 부모처럼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위 위에 있는 절대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세상의 모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특별히 십계명을 주실 때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먼저 주셨고 심지어 이 자녀가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이 패역한 아들이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형시켜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효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직하게 살면 이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선교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면 선교하고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긴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이 효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이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효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부모된 사람을 공경하면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인륜이기 때문이고 또 그걸 해야 사람이 사람다워지기 때문. 두 번째로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도 정말 어려운 일이 여러분 효행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효행하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효자라고 하면은 그 효자라고 불리우는 사람 그 인격까지 믿어주었습니다. 저 사람 효자야. 그러면은 다른 부분까지 다 믿어줬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자기에게 가장 큰 은혜를 끼쳐준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누구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단 말씀이죠. 사실 효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워낙 희생적으로 계속해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는 이 부모의 사랑이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자신의 권리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장학금을 주면 말할 수 없이 고맙지만 부모님이 학비를 대주면 고맙기는커녕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세상에 다른 사람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가장 조렬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사회에서도 신뢰받지 못하는 비천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공경하며 효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여태까지 잘하지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십계명에서 그것도 그렇게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큰 축복까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안정됩니다. 그러면 모든 가족들이 세상에 나와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 성공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어른을 공경하면 그 지혜까지 배우게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게 됩니다. 내가 이 다음 노약해졌을 때에 자녀들의 봉양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늘 평안하고 강건하고 축복을 누리며 가정과 사업도 잘 되며 장수하는 축복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 주일을 지납니다. 공교롭게 이날은 5월 8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불신자와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랑과 존경과 정성을 가지고서 세상의 모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효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께도 기쁨을 드리고 또 나아가 여러 우리 주변에 계신 어른들께도 기쁨을 드리고 또 우리 자신도 번영과 장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며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 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워 가지실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겸손하며 올바르고 구세게 어머님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부모님의 품에 안에서 태어나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서부터 인륜의 근본을 배우게 하시며 참 신앙생활 또 참된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지나갈수록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 또한 밝히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기소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며 높이며 공경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더 크게 주님과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을 점점 무시해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몹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부모님은 물론이니와 우리 이웃의 어르신들도 우리가 존중하며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움을 주님이 주신 축복이 됐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이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질서 있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또 연로하신 분들에게 평안과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수술하고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에게도 강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이 세상에서 작별한 우리 권사님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새로운 기쁨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받아주셔서 힘써 바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도 풍요롭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몸과 마음도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되게 하시고 복음이 또한 만배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